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주쯤 전에 중고서점에서 Secret, 비밀이라는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이 책은 론다 번이라는 TV 프로듀서 출신의 호주 여성이 쓴 책인데 자기 개발 서적으로 꽤 알려져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이 책을 몇십 번 읽었다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100번 이상 읽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책은 돈, 인간관계, 건강, 세상, 인생 등에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단 한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세기 동안 모든 사람 중에 단 1%만이 알았던 부와 성공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에 처음 출판된 것은 2007년 6월인데 저는 8년 후인 2015년 6월에 출판된 책을 샀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 책은 초판본에 235세였습니다. 중고서점에는 초판 발행 이후 1년 3개월 후인 2008년 9월에 발행된 책도 있었는데 그때 이미 161세였습니다. 출판사에서 평균 1쇄를 할 때 2,000권에서 3,000권 정도 발행한다고 합니다. 1쇄가 2,000권이면 235쇄는 47만 권이고 1쇄가 3,000권이면 235쇄는 70만 5천 권입니다. 이 책은 초판이 발행되고 1년 3개월 만에 약 40만 권 정도가 팔릴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비밀은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은 자석과 같아서 각자의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자기 자신이 끌어당긴 것이라고 합니다. 즉 자신의 마음에 그린 그림과 생각이 그것들을 끌어당겼다는 의미입니다. 이 책에는 소위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알려지는 사람들 24명의 말이 등장하는데 그들도 모두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가장 강력한 법칙이라 말했다고 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이기에 좋고 나쁜 사람을 가리지도 않고 좋고 나쁜 일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한 생각을 받아서 그것을 자신에게 되돌려줄 뿐이라고 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세 단계를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데 그 각 단계는 성경에서 차용한 것입니다. 첫째 단계는 구하라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주에게 알리면 우주가 응답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물건을 주문할 때 한 번만 하듯이 구한 그것을 계속 알릴 필요는 없고 자신이 무엇을 구하는지 명확하게 한 번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둘째 단계는 믿으라입니다. 한번 구했으면 그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비록 구한 그것이 자신에게 있지 않더라도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단계는 받아라입니다. 먼저 요청하고 이미 받았다고 믿고 그런 다음에 그저 좋은 기분을 느끼면 된다고 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받아들이는 주파수에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주파수에 자신을 빨리 맞추는 방법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난 지금 받고 있어. 온갖 좋은 것들을 받고 있고 내 소원을 지금 받고 있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도 등장합니다. 자신의 체중을 줄이고 싶다면 원하는 몸무게를 명확하게 정하고 그 몸무게가 되면 어떤 모습일지를 그림으로 그리라고 합니다. 만약 원하는 모습의 사진이 있다면 자주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몸무게가 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완벽한 몸무게가 된 것처럼 상상하고 가장하고 그런 척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기분이 좋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기 몸을 보고 기분이 나빠져서는 완벽한 몸무게를 끌어당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 몸을 보고 기분이 나빠지면 계속 나쁜 감정을 끌어당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지 몸무게만이 아니라 돈, 인간관계, 건강, 세상, 인생 등에서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또 한 가지는 원하는 자동차나 사람이나 돈을 끌어당기려면 얼마나 걸리는가 하는 점이다. 30분이 걸린다거나 사흘이 걸린다거나 한 달이 걸린다는 식의 정해진 규칙 같은 것은 없다. 그건 우주 자체와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가의 문제다. 이 책을 읽고 약간 허탈하기도 했고 속은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부와 성공에 대한 비밀은 없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은 부와 성공에 목말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이 그렇게 많이 팔렸다는 것이 그 방증입니다. 이 책은 미국과 호주 등지에서도 굉장히 많이 인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 책을 쓴 사람은 틀림없이 많은 부를 움켜쥐게 되었을 것입니다. 둘째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안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다 부와 성공을 누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성공하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더 건강해지고 싶다 등을 대내고 결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제가 이 책을 중고 서점에서 샀다고 했는데 읽다가 보니 안에 메모된 글이 있었습니다. 이렇습니다. 나는 내 생각의 주인이다. 무엇이 되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갖고 싶은지 결정하라. 화살표. 그것을 생각하고 그 주파수에 파장을 보내면 비전이 현실이 된다. 경제적 자유인, 육체적 자유인, 정신적 자유인, 내 인생의 자유인, 강한 멘탈인, 예쁘니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기. 경제적으로,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자신의 삶을 더 있는 듯이 보이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함이 진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콤플렉스를 비롯하여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것에서도 벗어나고 싶음도 간절한데 그것도 이루지 못한 데서 오는 패배감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마 자신이 샀던 책을 되팔았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자신의 방법을 광고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이 이룬 방법일 뿐입니다. 예를 들면 다이어트에 관한 광고가 참 많습니다. 어떤 식품을 먹어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운동을 해서 성공했다고 하기도 하고 특히 어떤 기구를 사용해서 성공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 말을 반대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했기 때문에 특히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품 광고나 운동기구 광고에 나오는 것이고 그런 운동을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최상의 방법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많이 먹고 살 빼는 법, 움직이지 않고도 날씬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안다고 해도 사람이 정말 바른 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것을 비롯해서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할 만한 것을 끌어당긴다고 해도 그것이 인생을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에까지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또 그 인생이 올바르고 영원에 잇대어진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아니라 우리를 끌어당겨주시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끌어당겨주시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목적 삼고 살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비밀을 발견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7주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해골의 언덕을 그림으로 그려 점점 줌인하면 이러합니다. 골고다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곳이 골고다 해골의 언덕이라 불린 것은 그곳에 아담의 유골이 묻혀 있기 때문이다. 그곳이 사형터라 유골들이 많이 널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곳의 지형이 사람의 머리뼈처럼 생겼기 때문이다. 등등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곳 지명의 유래보다 예수님께서 왜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해골은 죽음의 상징이자 죽음 그 자체이지만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인생은 언제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죽음의 냄새가 진동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인생은 죽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고 이미 죽어 해골들이 널려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터전이 생명의 터전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십자가 아래 골고다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는 물론 중동 지역과 유럽, 북아프리카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당시 골고다에 있던 사람들 중 태반은 십자가 처형 장면을 보고 무관심하게 반응했거나 평소에 잘 보지 못했던 장면이라 단순한 구경거리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관리들 그리고 유대인 무리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일로 일관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저주받은 존재로 치부할 수 있는 나무 위, 즉 십자가에 달아 죽게 했기 때문에 그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첫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였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의 죄가 영원히 사함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장 엄숙해야 하는 순간 중에 하나는 임종할 때입니다. 임종은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물론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가장 엄숙한 순간입니다. 임종은 서로가 이 땅에서 상대의 육체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골고다에서 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도 굉장히 엄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서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갖겠다고 제비를 뽑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던 군인 4명은 예수님의 옷 중에서 겉옷, 두건, 허리띠, 샌달 등 이 네 가지를 두고 각각 어떤 것을 차지할지를 제비를 뽑아서 순서대로 하나씩 챙겼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천으로 만든 예수님의 속옷은 네 명 중에 한 사람이 독차지하기로 하고 또다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군인 네 명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얻은 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가치와 의미가 사라지고 썩어지고 말 옷이 전부였습니다. 지금 골고다 언덕에는 십자가 세 개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세 십자가가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세 사람은 모두 동일한 모습으로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두 행악자와는 다른 죄패,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 그것도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붙어 있습니다. 두 행악자의 십자가에 달린 죄패는 그들이 지은 죄의 종류를 밝혀주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죄패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온 인류의 구원자인 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증명판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양쪽에 달린 두 행악자도 서로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 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도 흡사했고 그 둘의 십자가에 달린 죄패의 내용도 거의 동일했을 것입니다. 그 둘은 십자가에 달린 후에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그 둘의 태도는 극명하게 갈라졌습니다. 한 행학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태도로 일관했지만 다른 행학자는 자기 옆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구약시대 때부터 기다려온 메시아 그리스도가 틀림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행학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또 공동번역 성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 때에 저를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이 행악자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4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행악자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생애 가장 막바지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신칭이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인 예가 바로 이 행악자의 고백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이 특히 그리스도인이 이 행악자를 부러워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수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행악자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강도라고 부릅니다. 강도는 폭행이나 협박 따위로 남의 재물을 빼앗는 도둑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즉 강도는 상대를 위험에 빠뜨리고서라도 자신이 움켜쥐고 싶은 것을 쥐려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율법 교사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강도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의 옷을 벗겼을 뿐만 아니라 마치 죽은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폭력을 가했습니다. 옷을 벗겼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모두 빼앗았던 것은 물론 입은 옷마저도 돈이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강도는 그 사람이 가진 소유물을 모두 다 빼앗았고 그의 생명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렇듯 강도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고백을 한 행악자는 이전까지는 오직 자기 욕망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빼앗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빼앗았던 것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백 한번 잘한 것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부럽다고 합니다. 교우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행악자가 부러우십니까? 나도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다 해보고 즐기고 싶은 것 다 즐겨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 가고 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생각이 진심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언제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쉬게 될 순간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래시계와 같습니다. 모래시계는 위에서 떨어진 모래가 아래로 그대로 쌓입니다. 그 쌓인 모래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인생의 모래시계 알갱이의 개수를 정해주셨습니다. 하루하루가 모래 알갱이 하나씩이라고 한다면 80년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2만 9천 개, 90년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3만 2,850 개, 그리고 100년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3만 6,500 개의 알갱이가 인생의 모래시계 위에 있다가 매일 하나씩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인생의 모래 알갱이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래 시계는 그 윗부분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모래 알갱이가 몇 개 남아 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모래가 다 떨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제도 한 알 떨어지고 오늘도 한 알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모래 알갱이가 아직 많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불현듯 마지막 모래 알갱이 하나가 툭 떨어집니다. 이따금 아직 모래 알갱이가 많이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교우님의 마지막 알갱이가 떨어졌다고 부고를 듣기도 하고 옛 친구나 친구의 배우자의 마지막 모래 알갱이가 떨어졌다고 부고를 듣기도 합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한조 목사의 마지막 모래 알갱이가 떨어졌어라는 소식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그때를 아실 수 있겠습니까? 또 그때를 정말 알고 싶으십니까?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 행악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당신을 최고의 행운아라고 합니다. 또 당신은 인류 역사상 최고로 수지 맞은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다시 삶을 살게 된다면 또 마지막에 구원을 얻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 행악자가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가장 행운아이고 가장 수지 맞은 사람이라고 하죠. 만약 다시 삶을 살게 된다면 당연히 그런 삶을 살고 싶지요 라고 말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 행악자가 몸을 팔팔 떨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절대로 나처럼 살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오게 된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이지만 다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고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인생의 한 중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은 이 행악자처럼 되고 싶은지 한번 마음속으로 답해 보십시오. 아, 내가 좀 더 늦게 예수를 믿을 걸. 괜히 가족의 손에 이끌려오고 친구의 게임에 속아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보다 몇 년이라도 더 늦게 믿을 걸 좀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서 믿었어야 했는데 교회에 나오니까 자꾸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고 예배에 생활하, 생활에 예배하를 이루라고 하고 밑가지가 되라고 하니까 귀찮아 죽겠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특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정년퇴직하고서 믿게 되신 분들도 마음속으로 답해 보십시오. 내가 최근에 예수 믿게 된 것이 천만다행이다. 내가 일찍 믿었더라면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은 아무것도 못했을 것 아니야? 어떻게 하든지 이 행악자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타이밍을 잘 찾아야지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32년 동안 목회하면서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가족이나 지인의 손에 이끌려 예배당을 찾으신 분들을 적지 않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늦게 예수를 믿을 걸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늦게 교회에 나오게 되어서 그 분위기를 몰라 어색해하는 분도 계셨지만 대부분은 가슴을 치셨습니다. 좀 더 일찍 예수를 믿을 걸, 좀 더 일찍 교회에 나올 걸, 젊을 때 가족이 눈물로 얘기할 때 들을 걸, 지인이 성경까지 사주면서 교회에 가자고 했었는데 그때 왜 외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3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모두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거기에 걸맞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이 이러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래시계의 알갱이가 마지막 것이 떨어질 때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래시계는 아래에 있는 모래알갱이가 위로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떨어진 것이 무효라고 인생의 모래시계를 다시 뒤집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벗어야 할 것은 어둠의 일이고 입어야 할 것은 빛의 갑옷이라고 합니다. 이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금님이 옷을 입지 않고서도 옷을 입었다고 착각했을 때 그가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고 말았듯이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벌거벗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특히 방탕함, 술 취함 등의 세속적인 가치관,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않기 위해서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합니다. 단정히 행하다는 어울리게 행하다, 고상하게 행하다의 의미입니다. 20대, 30대, 40대에는 그 시기에 어울리는 행동이 있고 50대, 60대, 70대에는 그때 어울리는 삶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직책과 역할에 어울리는 삶도 있습니다. 방탕, 술 취함, 음란함, 호색, 다툼, 시기함과 같은 행동은 고상하지 않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것보다 더 어울리고 더 고상하게 사는 삶이 없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끊어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래 알갱이가 떨어질 때까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쉴 때까지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치게 만들고 지난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오는 것과 같은 지난날의 삶은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다고 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창문을 열고라는 표어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30일 동안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지게 된다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이전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라고 정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니엘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았기 때문에 창문을 연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아니라 끌어당김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끌어당김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다면 그가 하루에 세 번씩이 아니라 30번씩 심지어 300번씩 창문을 열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끌어당김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의 비밀을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니엘을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사자 굴에 던져지는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창문을 열 수 있었습니까? 70년이 넘도록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사셨는데 그때 하나님과 나눈 비밀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모두 낙원을 허락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십시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행한 지난 삶은 지나간 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히 행함으로 우리를 끌어당겨주시는 하나님과 비밀을 만들어 가십시다. 그때 우리의 2024년은 이전과는 다른 새해로 엮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 중 두 번째 행악자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낙원을 허락받았습니다.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이 행악자처럼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고 날이 갈수록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깊이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방탕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았던 지난날의 시간은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게 하시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스스로를 절대자로 여겨서 끌어당김의 법칙만 있으면 무엇이든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끌어당김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창문을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므로 하나님과의 비밀을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